느헤미야의 우선순위, 느헤미야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죠. 어제부터 이번 주부터 매일 성경은 에스라서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조금 굉장히 익숙하다고 느끼지만 에스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는 좀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왠지 다니엘서는 익숙한 느낌이 들지만 나훔, 오바디아 뭐 이런 성경들은 좀 생소한 느낌이 드는 것처럼 에스라나 느헤미야도 저희들에게 익숙한 성경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에스라와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활동을 했던 느헤미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느헤미야 심정을 이 아침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장 11절 이한 절이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덩달아서 에스라 말씀도 앞으로 묵상을 하실 때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좀 복잡합니다.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좀 어렵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간략하게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느헤미야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간 것은 대략 기원전 606년입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때 다니엘이 잡혀가고요. 2차 때 에스겔, 3차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페르시아가 물리치고요. 압제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70년이 지난 기원전 536년의 일입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은 바벨론을 무찌르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은 에스라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 귀환과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가하는 내용, 이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100여 년에 걸쳐서 세 차례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직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이후에 2차로 또 포로가 귀환을 하고요.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다시 말해서 고레스 칙령이 있고 난 이후에 한 9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에스라서 2장에 보시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굉장히 많은 명단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보듯이 굉장히 지루한 느낌마저 들 텐데요. 학자들에 따르면 그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소수만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에스라에 의한 2차 포로귀환 때는 또 소수의 민족들만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따름입니다.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포로 생활을 했고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라고도 했는데 돌아가지 않고 아주 소수의 10%도 안 되는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는 부분들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물리치면서 아시리아가 행했던 공포 정치 피지배 계층을 두렵게 하는 공포 정치를 그대로 유지를 했던 반면에 바벨론을 물리쳤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의 정책과는 굉장히 다르게 관용 정책이라는 정치를 폅니다. 어떠한 민족이든지 어떠한 종교든지 괜찮다. 어떤 민족이든지 페르시아의 일원으로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관용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분명히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중용된 바벨론의 관리였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정권이 들어서면서도 여전히 페르시아의 총리로 중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소수민족 출신이었던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고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의 왕비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그렇게 발탁되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 역시 지배를 받고 있는 소수민족 출신이지만 왕의 술 맡은 관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이나 술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중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독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이나 술을 맡은 관리들은 왕이 신뢰하는 사람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당시에 차지했던 위치는 굉장히 이른바 성공했던 유대인으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제 에스라 2장에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간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스룹바벨 역시 페르시아의 관리가 아니라 다윗의 혈통이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총독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데 스룹바벨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수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바로 그 세대들이고요. 과거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은 아주 나이가 많은 원로들 정도에 불과했겠죠. 그러니까 원로들이 이제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라 할 때 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 무리를 향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민족 속에 세우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아주 나이가 많았던 솔로몬 성전을 경험했던 바로 그런 원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80년이 또 지납니다.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2차 포로귀환입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본국으로 돌아가자라고 동족들을 설득을 했을 때 따라가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곳입니다. 그곳은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페르시아는 어떤 곳입니까? 당시 세계에서는 가장 부유하고 안정되고 문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고위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페르시아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황무한 그 듣도 보지도 못했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보다 페르시아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자녀 교육을 하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과 변화는 무엇입니까?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히브리어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페르시아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에스더가 왕비까지 올라갑니다. 스룹바벨이 총독까지 올라갑니다. 이들 눈에 비춰지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성공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이런 확신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페르시아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은 무엇입니까? 페르시아에 머물면서 혈통이 좋은 페르시아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겠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성공을 꿈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7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에스라가 함께 고국으로 귀환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끊고 율법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 에스라의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뿐이지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뼛속 깊이 페르시아 사람들이나 진배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를 썼고요. 페르시아의 사고방식으로 가득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언어를 썼냐면 아람어라는 언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는 페르시아어의 방언에 해당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버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 하면 위선자 이렇게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에스라 시대의 서기관 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인생을 걸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율법을 지키고자 애썼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귀환이 있고요. 오늘 느헤미야에 의해서 13년이 지난 이후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귀환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 배경을 오늘 느헤미야 1장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이 올라갔던 그런 왕의 최측근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본국에서 예루살렘에서 동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보고하기를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고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우리 동족들이 주변 백성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호소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느헤미야 1장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장 11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1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느헤미야는 잘 보시면 종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바로 느헤미야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느헤미야가 섬기던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허락해줘야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소서라고 11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문장이 이것이죠.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은 우리에게 굉장히 잘못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라는 한글 번역은 어떤 느낌을 주냐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마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처럼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처럼 보이는데요. 원문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됐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에 나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나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 쭉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짧은 구절 속에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당시를 기준으로 13년 전에 에스라가 포로를 데리고 귀환을 합니다. 그때의 느헤미야는 13년 전에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따라서 본국으로 안간 건지 못간 건지 우리들은 알수 없습니다. 어쩌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이 느헤미야의 이 현재 모습을 한번 결론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페르시아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왕의 최측근이었고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비록 자신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지만 진짜 나는 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두 차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신분은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나를 구속하고 있고 나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선언, 이 고백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비록 나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나는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지만 이것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삶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느헤미야로부터 볼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상태, 이것을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우선순위는 삶의 안정,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성공이 아니라 비록 예루살렘이라는 황폐하고 황무지 같은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바로 그것이 느헤미야에게 우선순위였음을 우리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들 역시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우리들에게 울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그 상태를 바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든지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상태, 바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존귀한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침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우선순위처럼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이 3.1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바로 그 나라, 우리나라가 되게 해달라고요.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느헤미야의 우선순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